2023년 8월 15일은 광복절 78주년 또 건국절 7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모든 속박에서 해방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것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세계 역사와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당장 공기가 없으면 10분 있으면 다 죽습니다. 햇빛이 10분만 비치지 않으면 다 얼어붙어서 죽어요. 다 필수적인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것들 필수적인 건데 짐승도 또 노예도 다 이런 것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 땅에 다 누구나 태어났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돈일까? 지위일까? 명예일까? 뭐 좋은 집일까? 좋은 자동차일까? 학식일까? 이 모든 게 다 있어도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풍성하지만 매사에 절대적인 통제를 받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가 아니라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평등도 자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평등해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통제를 통해 이룬 평등은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항상 하향 평준화의 최저질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외에 북한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국가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 위에 있는 몇 명을 빼고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최하위질의 평등을 누리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59년생이에요. 6.25 사변이 1950년에 발발했기 때문에 6.25 사변 같은 그런 전쟁을 저는 몸소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사실 발생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제가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유는 그냥 자동으로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거저 주어진 거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문재인이 이제 집권하면서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우한 코로나 역병 사태를 통해서 심지어 QR코드 같은 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사회 전체가 통제가 되는 이런 전체주의 통제 사회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게 끝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 안악 사람입니다. 1930년생이에요. 근데 1950년에 6.25 사변이 이제 발발해서 20살의 나이에 강제로 공산당에 이제 차출이 돼서 공산군으로 이 땅에 이제 전쟁을 하러 왔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 포로가 돼서 거제도 수용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도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기 남기 원하는 사람들 반공포로 석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많이 고민했다 그럽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고 동생들이 있고 농가 밭이 있고 산이 있고 일가친척이 다 있는 이 이북에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여기 혈혈단신 이 남한 땅에 남아야 되냐 그때 나이가 22살이에요. 여러분 그 나이에 인생을 뭐 그렇게 많이 살아보질 않은 그 나이에 정말 인생에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용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로 1950년 6월 25일까지 만 5년을 김일성의 통치하에 공산주의 체제를 이 소년이 경험한 거예요. 15살부터 20살까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 자유가 없는 체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몸소 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시절에 경험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자유가 없이 통제된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5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인간의 자유가 방탈된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 동생들, 논가봐 산 일가친척 모두 포기하고 혈혈단신으로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남한 땅에 남기로 하고 반공포로가 돼서 해방의 자유를 맞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22살, 23살에 혈혈단신으로 이 땅에 일가친척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땅에 여긴 남고자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 가난 속에서 역시 무일푼의 어머니와 함께 세 아들을 키우는 그런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가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가족의 이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예요. 부모 자식, 일가친척, 돈, 명예, 뭐 대통령이다 뭐다 할 거 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자유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이 자유, 이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렇게 치리하시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 다른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하면서 내가 무에서 유로 이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가서 보면 모든 창조물의 기원과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14장 시편 14편 1절에 가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없다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으니 이 땅에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공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설계하는 그런 일을 거의 45년 동안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제가 무슨 연구 프로젝트를 받든지 뭘 하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야 되냐,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하지 않으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태극기,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이게 손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얼마 안 돼도 이거 누군가 다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이 모든 건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생긴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길 수 있나?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매일같이 들고 먹는 숟가락이 뭐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있나? 이 세상에 있는 건 하나도 그냥 생긴 게 없어요. 그냥 생겼다고 그냥 믿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누가 어떤 것도 그냥 생길 수 없는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온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우주 공간이 빛으로 채워지는 그런 일. 예, 수도 없이 많은 이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생성된 이후에 이것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 우주공간의 모든 것은 계속해서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간다. 이거를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공간에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마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이 가운데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지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 온 우주공간에 있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건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은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들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divine nature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 이건 천사도 소유하지 못하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휴먼 네이처를 벗어버리고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 골입니다, 여러분. 목표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뭔지 여러분 보시려고 하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거울에 떠 있을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런 거,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질서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예,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원하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개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말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아봐라. 하나님이 딱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너를 위해 내가 세워놓은 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되 내가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예,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자유롭게. 단 조건이 있죠. 뭡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시작부터 자유롭게 살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동성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여러분. 낙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제한이 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신들로 만들어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법 그걸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 결과가 저주와 속박입니다. 그 결과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었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해서 저주와 속박이 인간에게 굴레로 씌워지는 그런 일이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땅인에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찌른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인간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에 채소를 먹고 결국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서 자유를 잃게 되고 저주와 속박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썩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한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3장 15절 가서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이 뱀과 그 여자 사이에 마귀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 여자의 씨,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메시아가 뱀과 그의 모든 세력을 짓누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에게 자유를 준 그런 사람으로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사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로 죄의 시장에 팔려나갔어요.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그냥 사과가 자동으로 열리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시장에 죄의 노예로 지금 팔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고 해방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를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구약 성경은 약 4천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4천년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인간에게 해방의 자유를 가져줄 메시아를 내기 위한 그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민족을 선택해서 또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존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걸 기록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를 낼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줄 그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시는 그런 역사가 이 구약 성경의 핵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삭을 내시고 그 위에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열두 아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살 수가 없어서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살면서 드디어 그 70명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불어나서 드디어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진 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파라오와 이집트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집트 탈출, 영어로 이야기하면 엑소도스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온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영어 제목이 엑소도스예요. 창세기는 제목이 제네시스예요. 기원이에요. 영어 제목이. 둘째 책의 제목은 우리가 출애굽기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제목은 탈출입니다. 탈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낼 이 민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줄 이 민족, 이 민족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 국가들, 이교도 국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열 가지 명령을 두 개의 돌판에 담아서,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첫 번째 명령부터 시작해서 그냥 거기부터 읽는데 거기부터 읽으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절부터 읽으면 안 돼요. 1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1절, 2절. 자, 20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나는 너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람을 속박의 멍에에서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 나온 이집트는 속박의 집, 쇠용광로, 사람을 얽어매는데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핍박하는 그런 장소로, 그러한 대명사로 쓰이는 데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곳에 매여 있든지 그 속박에서 사람을 풀어주어 해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법의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명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사를 다 배웠습니다. 한번 세계사 쭉 배웠던 거 한번 보세요. 가장 고대 왕국 이집트가 있었다. 바빌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등장하는 로마, 또 이제 동쪽에는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제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모든 자들이 철권 통치, 독재 통치 이걸 해서 그 땅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 구약시대 전 역사에 걸쳐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더 좋은 땅을 주고 뭐 실력 있다 그래서도 좋은 땅 주지요.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땅. 그건 당연히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 땅을 팔 수 있잖아요. 자기 땅을 팔아야 먹고 사니까. 살다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50년 주기로 희년이 돌아오면 그런 모든 게 다 해방되는 거예요. 네, 노예로 팔려갔던 이런 모든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갔던 그 땅이 본주인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한 그런 관계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치밀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도입하면 안 돼. 이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만 그 목표는 뭐냐? 인간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기 것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팔렸어도 다시 그것을 찾는 일이 있어야 또다시 똑같은 그런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세상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런 멋있는 시스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메시아를 낼 백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존할 백성으로 다른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교도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은 타락하게 됐어요. 드디어 때가 돼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세요? 유대 땅에. 그들에게 메시아로 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회로 삼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세우시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신약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자,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을 냅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인데 카이사르, 저 정부가 있잖아요. 저 정부에 공세를 바치는 게 저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죠.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이제부터는 이 신약시대에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신정정치 이제는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신정정치가 구현이 됐지만 이제 내가 신약시대를 여는데 이 신약시대에는 정교 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서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약시대 신정정치를 떠나서 정치와 종교,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religious freedo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종교의 자유.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게 뭐냐? religious liberty, 종교의 자유예요. religious liberty, 이게 없으면 다른 모든 자유가 허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가 온 국민에게 이 국가 교회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 부과하는 게 안 된다고 하시며 religious liberty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시대에 이런 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 안 된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은 종교와 그다음에 국가, 정치와 그다음에 이런 이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정교 분리 그런 국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라고 한 중간 매개체가 쓰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 직통, 예수님을 통해서 직통 나가는 길이 열리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 사제가 서서 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길은 그 하나님이 철폐하셨어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제사장 계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교회를 나누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걸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나는 성직자 계급이고 여러분 평신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성도지 어떤 사람은 평평한 이런 신도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제사장이 되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회가 국가교회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서 황제가 국가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런 일, 황제가 니케아 공회, 교회의 공회를 직접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공인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다시 모든 사람들을 국가교회 안으로 밀어넣는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전체주의 국가교회가 탄생해서 종교개혁 때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천주교회의 특징이 뭐냐? 제사장과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인간의 자유가 억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나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는 프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사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는 프리스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프리스트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프리스트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들어간 데는 모두 미신, 무지, 가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주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 교황 시스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스템, 제사장을 통해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스템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간 나라는 미신과 무지, 가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불가능했어요. 뭐만 믿어야 돼요? 천주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주교회만 믿어야, 그래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의 자유가 완전히 폐쇄가 된 이런 시스템이 무려 1000년 이상 지속이 돼서 세상 모든 학자들도 중세 암흑시대다, 성경을 우리말로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적어주고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들어야 구원받는데 그렇잖아요.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드디어 인간의 자유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국가교회만 한 거예요. 국가교회. 여러분 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면 쓰려고 그러면 그 순간에 딱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1000년 이상 진행되니까 국가교회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어도 여전히 국가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교회를. 그래서 루터든 칼빈이든 낙스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여전히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루터교. 루터교만 해야 돼. 독일에서는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은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상은 천주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인간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했지만 국가교회 이런 모멘텀을 막을 수가 없던, 순식간에 멈추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가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심의 자유를 따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성경을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로 드디어 시민들의 재산권이 확대가 되고 근대 자본주의 자유시민사회가 형성이 됐지만 유럽에서는 이거를 정말 충분하게 성취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국가교회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안에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드디어 영국과 전쟁을 통해서 미국 땅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된 자유헌법을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1787년부터 시작이 돼서 1789년에 13개 주에서 그 백성들이 비준하면서 미국 헌법이 이 땅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6천년 전쯤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6천년 전 과정 중에 인간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믿음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렇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법에 명시돼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게 58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걸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처음으로 갖추어진 게 얼마 됐냐, 이제 230년 된 거예요. 법으로 갖추어진 게 230년.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그렇죠, 거의 5800년 동안은 자유라고 하는 걸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200년 된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게 헌법에 보장이 된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시대에 태어난 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다른 나라들하고 동일해요. 이 한반도 땅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조선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다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인간답게 살았어요? 인간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인간답게 자유롭게 사는 일이 이 땅에서 5천 년 동안 불가능했어요. 특히 조선시대 말기에는 전 국민의 50%가 노비였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저와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다 노비였을 텐데. 뭐 그렇잖아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뭐 50%가 뭐 노비였다는데 거의 백발백중 우리도 노비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노비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조선 땅의 모든 건 다 임금이 갖는 거예요. 땅이고 뭐 밭이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하는 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임금이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죠? 양심의 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100년 전에 이 땅에 있던 그런 일이에요. 이 속박의 땅, 미신과 무지의 땅, 이 조선에 드디어 1885년 4월 5일 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뭘 들고 왔어요? 자유의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1885년 4월 5일에 들어와서 의로 선교, 교육 선교를 시작했어요. 이게 불과 13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38년 전에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자유를 누린 게 아니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지금부터 138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쟁취하여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1875년에 누구를 예비했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준비해놨잖아요. 1875년에, 그렇죠? 이 이승만은 조선시대도 살고 일제 식민지 시대도 살고 미국의 근현대 시대를 다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동양 서양의 고대 근대 현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야. 9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어나서 90세까지 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5년에 걸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전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조선 땅에 조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1875년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가진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쿠데타 반역을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임금제도 이거 다 없애고 근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그렇죠? 잡혀갔고 한성 감옥에 자그마치 5년 7개월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다. 이걸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극적인 회심을 하고 그 이후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과 성경을 통해서 이승만의 뇌리에 박힌 게 뭐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승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그만 소책장에 있는 것처럼 눈뜬 시간에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그러면 이승만이 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이승만 이걸 어디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 어디에서 봤어요? 미국의 자유헌법에서 본 거예요. 이 자유헌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승만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사용해서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제도 이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자유롭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무엇이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자유, 이 자유헌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헌 국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자유를 누린 게 이제 75년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건 마음껏 자유롭게 사니까 그냥 자유가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다 살도 된다 이게 이제 75년 된 거예요. 이제 75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이승만 이후로 이 자유로운 국가에 박정희 같은 위대한 사람을 보내셔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기독교의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은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과 비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 없이는 대한민국을 논할 수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자유정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유가 없이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해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 역사, 미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 자유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등의 자유해양 세력과 함께할 때 대한민국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공 등의 저 대륙에 있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와 가까이 하면 대한민국은 속박에 갇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역사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그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세상 모든 역사는 여기 기록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주장하시는, 그래서 영어로는 He holds our future, 우리의 future, 미래를 쥐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모든 걸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1900년 이상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떠돌던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의 예언에 따라 1948년 5월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 다시 저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운 바로 그날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주변에는 10억이 넘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핍박하고 습격했지만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 건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은 저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착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 땅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 땅에 이스라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가랴서 1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올리브산에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땅은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재림의 때 말세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성경을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7년 동안 무소불위의 철권 통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7년 환란기라고 한 이런 지옥 같은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이 호연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그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죽지 않고 휴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이렇게 휴거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사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광이다. 이제 저는 만 64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고 싶은 말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갔다가 하와이 그 병상에서 죽기 전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속박, 지옥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자유도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영원 무궁토록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무서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구원받은 뒤에 여전히 죄의 속박에 매여 죄의 종의 상태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죄의 속박에 매이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자유를 가지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의 자유를 빼앗기면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를 잃으면 그걸 다 국가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휴거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이 해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애국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유를 지킬 때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울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문재인이 같은 이런 공산주의자 이런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얼마나 울고 간구했어요. 예? 그렇죠? 광화문광장에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노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8월 15일은 광복절 78주년, 건국절 7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낸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증명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